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 12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김동희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안부도 좀 물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냥, 오늘 강도사님이 좀더 많이 이렇게,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또 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셔서 또 많이 감사하다라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이제 전통 예배인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모임 중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도록 일깨우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도 12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주기도문이 왜 주어졌을까인데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거룩함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시 랍비들의 기도와도 달랐고, 또이 제자들의 기도와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영적 동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학습이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으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의 사람을 만날 때 기도의 동기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혹은 교우들끼리에서도, 야, 내가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의 깊이와 은혜와 아름다움이 빛나고 흐른 인격으로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저기에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도전들을 받으면 한수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이 주어진 이유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 1세기에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쿰란 기도문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요한이 투옥되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다가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시는 예수님께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그러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고요. 두 번째는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11장 이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청했는데 요청의 인칭 대명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칭 대명사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공동체 기도문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소망이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을 때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석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서론을 시작했죠. 그리고 공동체가 딱 모여서 우리가 여기 모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항상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그 다음 나오는 기도들을 응답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이 비전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인 그 나라를 구하는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의 시작.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 구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떠오르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뭐냐? 6장 33절 앞에 모든 것이 나옵니다. 6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구조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채운다는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수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채우시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헬라 문헌에서는 거의 안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헌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확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란 이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번역한 예입니다. 오역이죠. 원문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내일의 양식인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바로 묵상하지 못하고 흠정력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력부터 거기 보면 daily bread,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냐면 이 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잘못 해석하게 되었을까? 왜 이것이 내일의 양식인데 매일의 양식 혹은 일용할 양식으로 이 해석이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에피우지오스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당시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오늘 하루하루도 겨우 살아가는 극빈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내일은 뭐 너무 사치스러운 거고, 매일의 양식 혹은 오늘의 양식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나 청중들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 한 7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요. 먹을 것의 문제가 그 당시에 해결될 사람들은 거기에 2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적빈 혹은 완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만 이상은요, 거의 극빈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인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유대 지역인 팔레스타인의 기근은 유명한 기근입니다. 유명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많이 굶어 죽어 가니까.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유대 지역에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저 지역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주변의 청중들이 가난했다는 것은 문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주변의 청중들이 가난했다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들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비유는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공감대가 돼야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가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다음에 바로 곧바로 5절에 보면 이제 떡을 달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5절부터 8절에 보면 친구가 찾아와서 떡 좀 달라고 밤새 부르짖는 이유가 곧바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줄 떡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겨우 연명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떡 한 덩이가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떡 달라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당시 얼마나 이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난한 여인이 동전 한 입을 찾아서 온 집안을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너무 행복해서 소리 지르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태도가 나오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500원짜리 주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동전을 주었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회중들의 삶은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도 가난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원뜻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즉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매일매일 염려로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기도문은 가난한 공동체 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아침 기도가 아니고 저녁 기도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에서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1일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1박 2일이 그들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도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굶고 잠을 자려 하니까 내일도 너무 염려가 되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일은 우리한테 떡 한 덩이 주시겠지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저녁 기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정말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이 나오면 언제나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물 한 방울은 구약에 대해 큰 바다가 농축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기까지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아야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구약에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신약에서 쓰이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기원, 구약의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만나 공동체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이들을 만나 공동체로 빚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그 만나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할 건데 교독하면 여기에 내일에 대한 양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첫 만나입니다. 첫 만나 사건인데 하루 쓸 양식을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데 200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200만. 그러면 200만 정도로 추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서요 하루 3끼 밥을 해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도 못 갔을 겁니다. 200만 명이 아침 밥 짓지, 또 설거지하지, 또 점심 밥 짓지, 설거지하지, 저녁 밥 짓지, 설거지하지. 이 삼식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만약에 가정주부가 이것만 해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랭던 길키라고요.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쓴 산둥수용소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새물결 프레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랜던 길키가 어떤 사람이냐면 1939년 일제시대죠. 우리를 따지면 1939년에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1940년에 북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경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즈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둥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그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다 수감됩니다. 그래서 1943년 3월부터 1945년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수용소에 갇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쓴 것이 산둥 수용소라는 보고서입니다. 읽어보면요. 굉장히 자세히 써놨는데 2,000명이 수용소에 수용되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수용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000명이 수용소에 수용되면서요. 하루 종일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2,000명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명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읽어보면 나옵니다. 수용소 안에서 2,000명의 식사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만입니다. 2,000명도 아니고 200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요, 뭘 하시냐면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먹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만나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면서 만나 공동체를 빚어가시는데 이들에게 빚어가시면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건 지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작. 만나가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 한 오멜이 요즘으로 따지면 2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리터짜리 콜라 같은 그런 페트병, 2리터 페트병을 가서요 한 사람이 하루치를 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3끼로 나눠 먹든 2끼로 나눠 먹든 가져와서 한 사람이 2리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6명이면 6페트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만나 공동체에 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지켜요. 대신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니까 막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더 가져가자. 이게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하냐? 못 믿겠다. 내렸을 때 왕창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능력껏 왕창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200만 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구수에 맞추어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안 주셨어요. 이게 아주 신기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 오멜씩 먹을 수 있을 만나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가져갔더니 나중에 나온 사람, 또 뭐 잠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또 게으른 사람들이 갔더니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1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공동체가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공평해졌어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시작 오멜로 되어본 즉 여러분, 이 오멜로 되어본 적 이 부분이에요. 주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누가 주오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오냐, 이것이 불명료하고요. 오멜로 되어봤다는 말이 도대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가, 이 함축한 말이 뭔가 하는 것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 주석에 보면 칼빈의 그 출애굽기 주석에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공동 재분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배급제를 실시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다 도로 가져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했든지 아니면 지파별로 했든지 아니면 가문별로 했든지 다 한 곳으로 다 쏟아모으고 다시 그곳에서 정확하게 식구대로 한 올매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올매씩 가져오라 그래서 똑같이 재분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빚어내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5일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올매씩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의 지향점이 뭡니까? 그것은 평등 공동체입니다. 너희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내포된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존해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오멜이라는 명령은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권리, 인권, 살아야 하는 권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에도 전부 인권 얘기죠. 그러니까 400년이 넘도록 인권 없이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착취당하고요. 죽으라면 죽고 그런 불평등 구조 속에서 400년이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동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되는데 모두의 인권, 목숨은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특히 너무 가난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남보다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하루하루 살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무력한 사람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 다 공평하게 한 오멜씩 먹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외된 이도 그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파급된 구조가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교회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한번 구현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등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국가나 세속 공동체가 어느 날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 저 사람은 다르게 사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저 모습이 모델이다. 더 나아가서 저걸 본받고 살고 싶다. 저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고 사회다. 이것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속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것을 대안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들에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실 때는요. 지금 만나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말은 너희가 만나 공동체가 되어라, 즉 평등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나를 예수님이 떠올리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만나 공동체에게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한 오매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만나 공동체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 공동체를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는 한 오멜씩만 가져오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요.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거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곡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노동을 휴식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가져가야 된다.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어? 이게 뭐야? 월, 화, 수, 목, 금 우리로 따지면 월 동안 하루에 꼬박꼬박씩 내렸어. 오늘 여섯째 날도 내렸네. 근데 두 배가 내렸잖아. 그렇다면 내일도 또 내릴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더 과학적이야. 안 내릴 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내 경험을 보니까 더 가져와봐야 냄새나고 벌레나고 썩더라. 근데 오늘 많이 내렸다고 또 가져가봐야 내일 썩을 건데? 이거 못 먹을 건데? 오늘도 내가 하루치만 가져가면 되지.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내 경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오멜씩만 가져왔는데요. 주일날, 우리를 따지면 주일날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주셨고 한 식구당 두 배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페트병 두 개씩 거둬라 한 사람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나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을 그랬죠. 이야 저놈들, 야 언제까지 내 율례와 계명을 안 지키겠느냐. 또 안 지켜? 5일도 안 지키더니 6일째 또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한 오멜씩은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6일째는 두 배로 거두고 안식일을 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만나 공동체에게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자기 법칙을 다 내려놓고 상대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경험, 생각 다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쫓아가요. 쫓으려면 항상 걸리는 게 있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요. 주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때는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과 반대될 때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냥 못 받아들여요.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나가서 자기 부인을 훈련합니다. 너를 부인해라. 뭐 내일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매일매일 가라. 그래서 5일 동안 한 오면씩 가져가서 이제 그것이 몸에 배이니까요. 6일째 되는 날은 한 오면만 가져가더라고 5일 동안 훈련하고 두 오면을 못 가져가게 했다가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6일 동안에는 또 확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두 배를 가져가라. 앞뒤로 확 뒤집어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고기 굽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고기가 이제 타잖아요. 한 7, 80% 구워지면 그때 이제 뒤로 확 뒤집었는데 뒤집었을 때는 얼른 했다가 확 뒤집어야 고기가 이게 맛있어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5일은 하나님이 고기 굽듯이 앞면을 5일 동안 딱 굽게 하는 거예요. 7, 80%. 그리고는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개념으로 싹 뒤집어서 5일 동안 시간을 확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잘 뒤집어져야 이 공동체가 잘 구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정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토록 철저히 부정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적 가치로 두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때 뭘 더해 주시느냐 내일의 양식, 즉 안식일 전날 가서 받은 것이 안식일 날까지 이 양식을 받은 겁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 내일 먹을 것까지 채워주셨다 해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읽을 때요. 이것이 왜 내일의 양식인가 할 때 이게 출애굽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이 양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난뱅이 공동체의 기도인가? 아니면 저녁 기도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어려우니까요. 오늘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해석이 완전히 어긋나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하고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모호하게 했죠. Daily bread. 그래서 매일의 양식 혹은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내일의 양식까지 더해주시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 만나 공동체가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친 것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평등 공동체가 되어라. 평등하게 지나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두는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생각과 경험과 과학적 지식 앞에 두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얼마 동안 훈련받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 동안? 40년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앞뒤로 뒤집혔어요. 근데 이것을 52주 했으니까 몇 번 뒤집었습니까? 어렵습니까? 2,000번. 2,000번을 구웠어요, 2,000번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 끌어내서요, 만나를 주시면서 평등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라는 것을 2,000번을 뒤집었어요. 2,000번을 뒤집어야 제대로 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대로 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내리는 것이 없고 그때부터 땅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거둬들여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적어도 2,000번을 훈련받아야 그 영성이 생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성숙하는가? 결핍에서 성숙합니다. 결핍할 때에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른 것을 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맛이 드는 거고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결핍이라는 것을 모르고 풍요하게 자라는 세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썩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요즘 국민소득 만불인 나라가 대표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죠. 풍요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이게 막 감사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살면서요, 가난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막 사업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의 결핍과 가난에서 어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는 훈련을 한 2,000번쯤 받으면요. 나중에 부유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은 지금 그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철저히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의 이 결핍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공동체로 빚어내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다 썩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2,000번을 굽고 40년을 훈련하고 가나안에 보냈더니요. 거기 가서 이방신들 섬기고요. 거기 가서 물질의 풍요 앞에서 그냥 만나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의 만나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회중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 그런데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까? 이런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만나 공동체를 재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죠. 어떤 어린아이가 5개의 떡과 2마리 고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2마리 고기가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큰 우리를 떠준 고등 같은 큰 고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인 이 고기라는 단어는 멸치 같은 고기,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염장해 놓은 고기, 그래서 떡을 먹을 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기입니다. 근데 그 작은 고기 두 개하고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이적이 일어났는데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되는 무리가 이 광야에서 먹고 남은 것이 열두강주류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자연적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금방 뭐라고 읽었죠? 본문에 보니까. 뭘 앞두고 일으키셨습니까? 보니까 이게 유월절을 앞두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 그러니까 주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망나 공동체를 재현한 겁니다. 기억하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보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요, 즉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벳세다에서 시작. 여기 보니까 참 만나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다. 지금 광야에서 내렸던 40년 동안의 만나, 그리고 지금 너희들과 이 만나가 뭐냐면 이 만나는 나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참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그러니까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구약의 만나 사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만나 공동체의 두 가지 가치가 뭐라 그랬죠? 평등성,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평등성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그게 나를 먹어야만 가능한 거다. 평등한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만나인 나를 먹어야 십자가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참 만나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때에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기 부인의 영성이 있을 때에만이 사회적 평등성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건요, 절대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한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평등성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이나 또 핀란드 같은 복지정책을 보면요, 역기능이 왔어요. 너무 지나쳐서. 그러니까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보면 아는데 복지라는 게 평등성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가 항상 지나치면 사회적 게으름을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균형을 상실하면 게으름을 만들어요. 누가 일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사회는,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보면 아는데, 북한 사회가 막 배급을 한참 줄 때는 일을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주는데 왜 일을 더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것도요, 인간의 이기심과 연결되어지면 어떤 측면에서는 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다 좋지만, 이기심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사회적으로 실현될 때는요, 꼭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 극복되어야 진정한 평등이 구현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참 만나 공동체의 영성의 핵은 뭐냐? 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첫 만나 되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 첫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성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은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공동체의 평등성도 구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어떤 공동체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구현해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실용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끝나고 마는데, 이렇게 되면 오류죠. 이 여기에 담긴 뜻을 너무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참 만나인 영원한 만남이 나를 통하여 평등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라. 이것이 내일의 오늘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을요, 딱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고 딱 와서 적용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 말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는 없습니까? 아니, 빠졌습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게 있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기록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이것까지 가져왔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뒀다 딱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균등입니다. 평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이 말씀을 만나를 딱 가져와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균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균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균등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균등을 이룰 것인가? 그게 헌금이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에 만나 공동체 본문을 가져와서 교회에게 교회는 균등해야 된다. 균등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균등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연보라는 말이 자기 재물을 내어서 도와주다는 뜻입니다. 자기 재물을 내어, 요즘 연보라는 말 잘 안 쓰죠. 헌금이란 말을 많이 쓰지. 그런데 자기 재물을 내어서 도와주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재물을 내어서 도와주어서 교회는 만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서 균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의 균등성을 무엇으로 실현했는가? 연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균등뿐만 아니라 저쪽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이 교회가 자기 가진 것을 나눠줘서 저쪽 교회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균등. 여러분, 그렇다면 연보라는 오늘 말하면 이 헌금 방식의 목표는 뭐냐? 헌금을 하는 목표는 뭐냐? 헌금은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헌금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면 자발성이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자발성이 중요하죠. 이걸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죠. 말고 자발성이 생겨서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균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게 연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어놓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뭐 가난한 자들, 환난받은 자들, 또 지금 갑자기 막 큰 돈 들게 된 사람들, 또 막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 보험 하나 안 들어가지고 지금 막 병원비 때문에 쩔쩔매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바깥 지역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만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균등성, 만나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공동체적으로는 헌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기서 보여주죠. 보통 이제 뭐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헌금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피 같은 돈이잖아요. 내어놓을 수 없는 돈입니다. 왜 돈을 내어주는 겁니까? 나부터 남한테 피 같은 돈인데. 돈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혹시 이 시 압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부패로 인도하시고 워터파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야 할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정케 하시는도다. 아,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호텔 가고 테마파크 가고 놀이공원 가고. 근데 왜 그 돈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간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걸 쥐고 있지 어떻게 인간이 그 돈을 내려놓습니까? 다 쥐고 있습니다. 이건 못 놓습니다. 이거는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그 피 같은 돈을 딸랑하고 떨어뜨립니다. 헌금함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헌금함에 딸랑하고 돈을 넣어요. 이런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딱 두는 고백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손을 빼서 딸랑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써야죠.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쓰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선교적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문제를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문제는 꼭 필요한데 그런데 그러면 그 꼭 필요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복음과 성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를 전파하고 나누는데 그래서 최대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서 너희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누가 되었든 몸이 아픈 사람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것을 실현하라. 이것이 실현되어지면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 공동체가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동참하면요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할 때마다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돈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당신 뜻대로 쓰여져서 세상을 균등케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평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탐욕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 보험 들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황금 숭배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 대안적 가치, 대안적 삶이 하나님 제가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딱 내놓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본주의 문명에서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거죠. 헌금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10월까지 왔잖아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역사가 300년입니다. 300년 역사를 가진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자본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본주의란 제국주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자본주의가 고장나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자본주의 특징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너무나 잔혹한 동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제국이 만들어낸 진실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 불편해지는 자본주의 대안은 뭔가? 세상에서는 뭐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신자본주의가 나오고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제 윤리는 그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 공동체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음식과 누리는 모든 것을 먼저는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남이 누려야 할 것까지 싹쓸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제가 좀 병영 형제 계시죠? 제가 병영 형제 조크를 좀 따라해 볼까요? 병영 형제라면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나눠줘야 맛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눠 먹으려면 이웃을 사랑으로 만나야 한다. 이렇게 교형 형제 좋아하는 조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맛나게 먹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하늘의 양식 만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도에 원래는요,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그러니까 겹쳐 있죠. 우리말의 특성상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었을 뿐 그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문구를 기도하면 1차적으로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내 가족, 동료, 형제, 자매를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의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내 사랑의 그릇이 커져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라는 개념이 20명, 30명,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10명 남짓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고 기도할 때는 10명 남짓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좀 풍족해요. 자기 월급으로도, 자기 사는 곳으로도, 자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한 10명 남짓한 사람 중에서 좀 형제 자매 중에서 빈곤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그건 네가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네가 주어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10명 남짓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혁명적인 일이 발생하죠. 우리 예언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언이는 아마 기억 못할까요? 예언이가 어릴 때 기억 못한다는데 이러고 있네. 예언이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예언이한테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하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예언이 아기 때. 그때 예언이가 아기 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런데 아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감사했고 좀 찔렸어요. 감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요. 조금 찔렸다는 것은 정말 충분히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있나?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나누고 있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왔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만나러 승화시키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논하기 전에요, 내 가족, 내 동료, 내 형제 자매를 품고 바로 지금 머리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인데요.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줄 알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제 우리 송민호 강로사님과 우리 은혜 자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될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마치면 우리 중고등부는 늘 수원역에 나가서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잖아요. 그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이 세상을 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 지구상의 궁핍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리고 세계 난민들까지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진 일부라도 나누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우리에서 사회에서 세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만나 공동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될 때까지 어떤 가치 지향 공동체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그 목표가 내일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제자 공동체가 내일의 양식을 믿음으로 얻어갔던 그 구약의 만나 공동체, 그 평등과 자기 부정의 그 믿음과 그 아름다운 대항 공동체로 빚어내어서 우리 안에서 균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 가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빚어나가는 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함으로 제자 공동체가 만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살 그 만나를 받아 먹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빚어가라는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늘 이 기도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